창세기 라이브 스터디 91번 메시지 야곱의 일생에 나타난 세 기둥과 하나의 망대. 야곱의 역사를 추적할 때 우리는 그 일생에 세 개의 기둥과 하나의 망대가 있었음을 봅니다. 야곱은 기둥을 네 번 세웠지만 그것들을 정확히 세 장소 갈렙과 베델과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세웠습니다. 야곱이 베델에 기둥을 두 번 세움으로 세 장소에 기둥들을 세웠으므로 실질적으로 그의 일생에는 그의 체험의 이정표인 세 기둥이 있었습니다. 이 세 기둥에 덧붙여 야곱은 또한 하나의 망대, 에델 망대를 체험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삽입 부분으로서 야곱의 일생에 나타난 세 기둥과 하나의 망대에 관한 의미를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세 기둥, 갈렙의 기둥. 야곱이 세운 세 기둥은 그의 일생에 나타난 이정표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일생을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부분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였습니다. 출생하던 날부터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탈취자여 발뒤꿈치를 잡는 자인 야곱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가 그 자신의 돌봄 아닌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인식하였습니다. 만일 야곱이 자신의 돌봄 아래 있었다면 그의 교활한 삼촌 라반을 처리하거나 그의 강한 형 에서와 직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라반에게 다 패배당했을 것이며 에서에게 절대로 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던 까닭에 라반이나 에서는 그를 해칠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을 돌보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하였지만 그는 점점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알았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라반을 떠났던가를 회상해 보십시오. 그는 영광스럽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라반을 두려워하여 다소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그에게서 몰래 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행함에 있어서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신의 보호를 위해 도망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야곱은 라반을 떠나 비밀리에 달아나 버렸습니다. 후에 야곱은 그가 그의 재능으로 인해 보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보호되었음을 알았습니다. 라반은 사흘이 지나도록 야곱의 도망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야곱을 붙잡을 때까지 그를 추적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따라잡기 전날 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라반에게 야곱에게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너는 그를 내 손에 남겨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라반은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이 전날 밤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라반이 이것을 누설하지 않았다면 그는 야곱과 협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라반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며 꾸짖을 수 있는 근거로 이용하였습니다. 야곱은 라반을 책망하고 있었을 때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데서 감사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존재를 위하여 모든 그의 환경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셨습니다. 그때 라반은 야곱에게 이제 오늘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삼아 라반의 제단에 반응하였습니다. 라반은 돌더미를 쌓고자 했었지만 야곱은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돌은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간증이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삶이 온통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를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강한 간증으로 이 기둥을 세웠습니다. 야곱은 20여 년 이상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오랫동안 라반의 쥐어짜는 손안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내 그와 함께 하셨으며 그분의 손이 그 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반과 타협하고 있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기둥은 야곱의 존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역시 그러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당신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체험을 생각해 보면 당신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첫 단계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는 단계였음을 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은 것은 그분의 돌보심을 체험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동안 야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아래 있어 왔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활의 첫 단계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거하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있어 왔다면 당신이 이 기둥을 세우는 것이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당신은 둘째 기둥, 곧 베델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베델의 기둥. 야곱은 갈릴리에서 이 기둥을 세우기 여러 해 전에 베델의 기둥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꿈을 꾸고 난 후 즉시 그 기둥을 세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야곱의 전기가 또한 우리의 전기임을 봅니다. 구원받은 후 오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 어떤 것을 들었으며 우리는 우리가 들은 것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 행한 모든 것은 꿈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집을 체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 후에 그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 참된 체험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단계를 체험한 끝에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증하는 이정표로서 갈릴리에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에게는 새 기둥, 새 이정표가 필요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증하는 기둥입니다. 야곱은 바단 아람을 떠나 좋은 땅으로 돌아온 후 직접 베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심으로 개입하여 그를 베델로 부르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에게 그가 20년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할 뜻이 전혀 없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아마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직접 베델로 여행하지 않고 야곱은 속곳으로 여행하였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을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짐승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후에 그는 세겜으로 여행하였고 그곳에서 그는 한 구에게 땅을 사서 그의 장막을 쳤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의 더럽혀짐에 이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이 두 번째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그가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집 베델을 가지시려는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여기 베델에서 야곱은 둘째 기둥, 그의 인생의 두 번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8장 22절이 가리키는 대로 베델의 그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라 불리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첫째 기둥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간증이요, 둘째 기둥은 하나님의 집의 간증이었습니다. 야곱의 역사는 또한 우리의 체험이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와 베델의 기둥들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기둥은 그의 존재를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형편없는 탈취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좋은 땅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대단한 부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사람떼와 양떼, 소떼를 소유하였습니다. 28장 20절과 21절에서 한 그의 서원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야곱은 사실 하나님이 내게 양식과 입을 옷을 안 주시고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면 그때 나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취하지 않을 것이요 오히려 그분에 대해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맺은 협상은 어떠한 협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양식과 입을 옷을 공급하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에게 사람의 때와 짐승의 때까지 늘려주심으로 야곱의 서원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35장에서 하나님은 야곱아 이제 너는 베델로 가야 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너의 양식과 의복과 평안을 관심해서는 안 된다. 너는 나와 내 집을 관심해야 한다. 야곱아 나는 열흘 동안 너를 돌보아 오고 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관심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러 해 전에 우리가 갈릴리에서 기둥을 세웠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간증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신실하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부요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간증은 첫째 기둥의 간증, 곧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한 간증이 아닙니다. 이것은 둘째 기둥, 즉 하나님의 집에 대한 간증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집을 관심하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로 그들 자신의 필요에 대해 염려합니다. 그들이 세운 기둥은 단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간증에 지나지 않습니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집을 증거하기 위해 기둥을 세운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하나님의 집에 기둥 없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기둥만 있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야곱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위한 둘째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부분인 첫째 부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부분인 둘째 부분을 체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행을 계속하여 셋째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기둥. 이번 메시지에서 나의 부담은 셋째 기둥,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기둥에 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했을 뿐만 아니라 베델을 얻으려는 그분의 갈망을 성취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일생은 35장 15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6절은 그가 베델을 떠나 여행을 계속하였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을 때 기쁨과 고통이 겹치는 한 가지, 어둠과 이름에 관한 한 문제를 체험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들 베냐민을 얻었고 그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선택해야 한다면 아들을 얻겠는가, 아내를 계속 붙들어 두겠는가? 아들을 얻으려면 아내를 희생해야 하며 아내를 계속 붙들어 두려면 아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비록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많은 체험이 있었지만 그것들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를 낳기에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라헬을 붙들어 두느냐 아니면 베냐민을 얻느냐의 선택에 직면하였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우리 모두는 그것과 대면해야 합니다. 사실 그 선택은 야곱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라헬을 붙들어 두기를 더 좋아했다 해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베냐민을 거절하기 원했다 해도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이나 베냐민의 출생이나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던 아내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사랑의 대상인 라헬은 오직 한 아들, 이름이 더함을 의미하는 요셉만을 낳았습니다. 요셉이 태어났을 때 라헬은 둘째 아들을 갖기를 기대하며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을 가지려는 기대로 그녀는 하나님께서 나의 수치를 제하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나 한 아들로는 충분치 않다. 나는 또 다른 아들을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첫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부르리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도, 라헬의 생명을 대가로 하여 응답된 기도를 암시합니다. 라헬은 30장 24절에서 그러한 기도를 하였고 35장 18절에 그 응답이 왔습니다. 그녀의 소원을 얻기 위해 라헬은 그녀 자신의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다. 30장 24절에서 그녀는 사실 그녀가 말하고 있던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헬은 하나님이 그녀에게 둘째 아들을 주시기를 기대했지만 이것을 위해 그녀의 목숨을 값으로 치르리라는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것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는 데에 어떠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특별한 문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라헬이 둘째 아들을 출산할 때 야곱은 기뻐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갑자기 그의 마음의 희망인 라헬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베냐민은 오고 있었지만 라헬은 떠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의 탄생과 라헬의 죽음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야곱이 그의 전형적인 선택을 잃음으로써 아들을 얻었음을 뜻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점은 그의 전형적인 선택의 잃음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에 나타난 셋째 기둥은 하나님의 그의 전형적인 선택을 다루심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의 집에 간증을 갖는 것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까지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표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단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표현하려면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없이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둥과 하나님의 집의 기둥에 덧붙여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한 기둥인 셋째 기둥이 있어야 합니다. 이 기둥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창세기 35장 20절은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다는 것과 이것을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고 말합니다. 이 묘는 야곱의 전형적인 선택, 즉 그의 마음의 선택에 죽음을 표시합니다. 라헬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만난 최초의 사람이었으며 그는 즉시 그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그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였으며 결국 그녀는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라헬은 많은 나이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산하다가 때 이르게 죽었습니다. 그녀가 아직 임신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나이 많지 않았음을 가리킵니다. 레아가 여섯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분만했을 때에는 모두 순조로웠지만 라헬은 그녀의 둘째 아이를 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라헬의 죽음은 우리의 전형적인 선택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운 처음의 두 기둥은 우리가 기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표현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에게 11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 누구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예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슬픔의 아들과 오른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뛰어났지만 베냐민의 출생 전에 그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아니었습니다. 예표상 요셉은 베냐민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지점 전에는 그것들 중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표현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베냐민이 필요합니다. 베냐민이 태어나려면 우리의 전형적인 선택인 우리의 라헬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베냐민을 낳기 위해 라헬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베냐민을 낳는데 그녀를 이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녀를 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라헬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라헬을 사용하심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에게서 그녀를 빼앗으십니다. 당신의 체험을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선택과 당신의 원함을 이용하신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용하실 때 그분은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으십니다. 라헬의 죽음은 단지 야곱에게만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라헬에게도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고 말합니다. 열흘 동안 나는 어떻게 1700년 이상 동안 땅에 장사되어 있었던 라헬이 여전히 울고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때에도 라헬이 여전히 그녀의 자손, 곧 베냐민의 후손된 모든 사람을 위해 울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베냐민은 참으로 슬픔의 아들이었으며 라엘이 그에게 이 이름을 붙인 것은 합당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므로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두 살 이하의 모든 산의 아이를 죽였습니다. 라엘은 그녀의 모든 자녀 곧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하여 헤롯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해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라엘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순교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라엘의 우는 소리를 라마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라엘은 베들레헴 가는 길에 묻혔으며 라마는 베들레헴에서 200야드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엘의 미혼은 베들레헴과 라마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라엘의 아들 베냐민의 후손들이 거주하였던 곳이었습니다. 라엘이 죽고 장사된 후 그녀는 여전히 1700여 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베냐민의 출생을 위해 그녀의 목숨을 잃는 것으로도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에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당하기로 되어 있었던 그녀의 후손들을 위하여 1700여 년 동안 울어야 했습니다. 라엘은 그녀의 해산 때에만 고통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후에도 1700여 년 동안 고통당하였습니다. 그녀의 고통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예표인 베냐민이 왔고 둘째 참된 분인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시간의 문제에 묶이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라엘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탄생 사이에 1700여 년에 관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야곱은 갈릴리에과 베델에서 기둥을 세웠었지만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셋째 기둥을 세워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전형적인 선택이 묻혀진 곳인 라엘의 묘의 셋째 기둥의 이정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원함과 우리의 선택은 어느 날 끝나게 되고 장사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형적인 선택의 무덤 위에 우리는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둥은 우리의 전형적인 선택과 우리의 마음의 원함의 죽음과 장사를 뜻하는 간판입니다. 우리가 끔찍히 사랑하는 어떤 사람과 어떤 일과 어떤 문제는 죽고 장사될 것이며 우리의 선택이 장사된 것을 증거하기 위해 그 무덤 위에 기둥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곳인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의 기둥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야곱이 처음 라엘을 만나 그녀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는 그녀가 그에게 어떤 고통을 일으킬 것인지 몰랐습니다. 야곱은 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레아와 두 하녀인 실바와 빌하를 받았습니다. 레아와 이 두 하녀가 없었다면 그에게는 문제들을 일으키는 열 명의 아들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엘을 사랑할수록 더 많은 괴로움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레아가 야곱에게 네 명의 아들을 낳아주었지만 라엘은 아이가 없었으며 야곱에게 불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야곱은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라엘 왜 당신은 내게 불평하오 왜 당신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소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라엘에게 귀를 기울이셨고 그녀에게 아들 요셉을 주셨습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라엘은 주님께서 그녀에게 또 다른 아들을 더해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녀는 둘째 아들을 낳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그녀는 이 출산 시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둘째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습니다. 더 나아가 라엘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베냐민의 후손들이 순교당하는 고통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야곱이고 라엘을 사랑함으로 당신 위에 임할 그 모든 괴로움들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당신은 그래도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겠습니까? 당신은 아마 라엘, 당신이 아무리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나는 감히 당신에게 빠지지 않겠소. 만일 그렇게 한다면 나는 너무나 많은 괴로움을 겪을 것이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그의 앞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라엘이 죽었을 때 그는 그녀를 장사하고 셋째 기둥을 세우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첫째 기둥을 세웠었고 베델에서 둘째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는 라엘의 묘 위에 셋째 기둥을 세워야 했습니다. 오늘 당신은 교회 생활 안에서 매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신의 마음의 선택인 라엘이 베냐민의 출생을 위해 죽을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 안에서 베냐민이 태어날 것을 깊이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라헬의 죽음 후 오랫동안 그녀의 순교당한 후손들, 곧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하여 순교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울고 있을 것입니다. 라헬은 천연적이었던 까닭에 울었습니다. 우는 대신 그녀는 마땅히 기뻐했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그녀의 영을 사용하였더라면 그녀는 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가 슬픔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는 베들레헴에서 나실 참된 슬픔의 아들의 그림자의 예표이다 라고 말하며 기뻐 뛰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35장의 묘사에서 라헬은 우리의 전형적인 선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전형적인 선택에 있어서 베냐민의 탄생은 슬픔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것은 기쁨의 근거입니다. 베냐민이 오는 것이 라헬에게는 슬픔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그녀에게는 곡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이 오는 것도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도 모두 이스라엘에게는 기쁨이었습니다. 교회생활 안에서 우리의 전형적인 사람이 고통과 슬픔으로 여길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인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일 것입니다. 곡함 대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의 첫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합니다. 둘째 단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체험하며 셋째 단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그리스도의 표현을 체험합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것과 그리스도의 표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전형적인 생명과 우리의 전형적인 사랑과 우리의 전형적인 선택을 값으로 지불하게 합니다. 전형적인 모든 것은 결국 죽고 장사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형적인 선택은 오랫동안 계속 고통당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간증에 관한 새 예표인 새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 예전 타입에 의해서 장로들과의 교통 가운데 나는 교회 집회에서의 대부분의 간증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나 하나님의 표현에 대한 간증을 거의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 당시 나는 이 새 기둥들에 관한 묘사를 오늘만큼 분명히 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세 부분, 하나님의 돌보심의 부분과 하나님의 집의 부분과 그리스도의 표현의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집회에서 어린 자들, 새롭게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가난아기들로부터 들을 수 있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집과 그리스도의 표현에 대한 어떤 간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세 종류의 간증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둥과 하나님의 집의 기둥과 그리스도의 표현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형적인 선택과 전형적인 원함과 전형적인 생명을 값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첫째 기둥에서도 둘째 기둥에서도 우리는 죽음과 무덤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셋째 기둥과 더불어 우리는 라헬의 죽음과 그 무덤을 봅니다. 그러나 라헬의 무덤 위에 세워진 기둥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둥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에 있으며 그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합니다. 당신이 베들레헴으로 계속 여행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기둥이 있는 길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후에도 기쁨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쁨 대신 죽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지 한 사람 라헬이 죽었습니다. 나아가 뒤에 1700여 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태어났을 수 있도록 그녀의 많은 후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리라는 것과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영이 이 그림을 당신에게 강하게 분명하게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교리나 해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의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처음 두 기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곧 어떤 사람들은 라헬의 죽음과 그 무덤이 있는 셋째 기둥을 가질 것입니다. 이 죽음과 장사와 더불어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많은 순교와 곡함이 있을지라도 또한 놀라운 탄생, 베냐민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표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간증입니다. 한계의 망대. 야곱은 셋째 기둥을 세운 후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히브리어로 에델은 양떼를 의미합니다. 미가서 4장 8절에서 동일한 히브리어 구절이 양떼의 망대로 번역됩니다. 여기 에델 망대에서 더럽히고 수치스럽고 부도덕한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아들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더불어 간음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기둥 아닌 망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에델의 망대, 양떼의 망대가 생활의 안일함을 암시한다고 믿습니다. 야곱은 많은 양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에델 망대를 지날 때 그곳을 쉬기 좋은 곳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의 목적지인 헤브론으로 나아가는 대신 그는 에델 망대 옆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편안한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에 이르렀음을 암시합니다. 그가 이 편안한 생활을 즐기고 있었을 때 죄악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죄, 특히 간음죄는 항상 우리가 편안할 때 들어옵니다. 르우벤이 야곱의 첩과 더불어 간음을 행했다는 사실은 야곱이 그곳에 머물지 말았어야 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직접 헤브론으로 여행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가 에델 망대 옆에 장막을 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세 개의 기둥은 세웠지만 에델 망대를 세울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미 올무로서 망대가 그곳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항상 당신을 함정에 빠뜨릴 망대가 근처에 있을 것입니다. 이 덫을 피하는 길은 멈추지 않거나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에델 망대 옆에 당신의 장막을 치지 말고 그것을 지나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생활의 어떤 단계에 있든지 항상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망대가 있습니다. 생활의 안일함은 항상 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유혹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그의 최종 목적지가 멀다고 인식합니다. 여행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당신은 그 길을 따라 쉴 곳을 찾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양떼의 망대에 이를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안식처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올무입니다. 그것을 통과하여 전진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을 따를 때 아무리 지친다 할지라도 주님 저를 도우소서. 저는 어떠한 망대에서도 쉬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를 때마다 저는 그곳에서 도망할 것입니다. 저는 결코 그것을 안식처로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보호되고 올무로부터 구원될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의 원함은 라헬을 그의 아내로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라반을 통하여 개입하시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즉시 라헬을 그의 아내로 취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라헬이 낳은 자가 야곱의 장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어떤 의미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를 그의 아내로 취하도록 강요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르우벤이 사실 장자였으며 장자권이 그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마음의 원함과는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공정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에델 망대에서 안일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동안 르우벤은 그의 아버지의 첩과 더불어 간음을 행하였습니다. 이 악한 행위는 그로 하여금 장자권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은 장자권이 요셉에게 주어졌음을 명백히 가리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자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조정을 봅니다. 르우벤은 그의 더럽힘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잃었으며 요셉은 그의 순결함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얻었다.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려고 요셉을 유혹했을 때 요셉은 거절하였다. 요셉은 자신을 순결하게 지켰던 까닭에 르우벤이 에델 망대에서 더럽힘으로 인하여 잃었던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장자권을 조종하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장자권의 조종을 야기시키는 그 실수를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이 사실을 선이 오도록 악을 행하자라고 말하는 구질로 결코 이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인하여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장자권의 세 부분 모두를 요셉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요셉에게 그 땅이 두 배의 분깃의 누림을 주셨지만 제사장 직분은 레아의 셋째 아들 레위에게 주셨고 왕권은 그녀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레위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으로 인하여 제사장 직분을 받았으며 유다는 그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그의 아버지를 향한 관심으로 인하여 왕권을 얻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그분은 만물과 만인 뒤에 계십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짜 맞추어지는가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야곱의 전기는 바로 우리의 역사입니다. 야곱의 일생에는 세 개의 기둥과 한 개의 망대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 개의 기둥과 한 개의 망대를 체험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이 모든 것을 체험하였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세월이 흐를 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기억하리라 믿습니다. 세계의 기둥과 함께 망대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하십시오.